한번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꼼꼼하게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팠다 하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가 우리 잠실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9월 18일 날 대세 우리로 하면 WRC죠. 우리는 만 명 모였다고 자랑하고 만 오천 명이었다고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10만 명, 8만 명 꽉 찼어. 그리고 제가 영상 봤거든요. 12 지파가 똑같이 저기 12 색깔의 추리닝을 입으시고 그리고 모두 다 너무 시간이 하니까 기저귀를 성인용 화장실 갈 수 없으니까요. 성인용 기저귀를 다 차고 거기를 해서 노예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WRC에 오실 때 기저귀 차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단들의 모습인데 노예화되고 포로화되고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 가족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제가 찾아봤더니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가까운 분들 중에 신천지에 오래 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빠진 분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지금 신천지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르는 그런 믿음도 없는 그리고 교회는 뭐 이렇게 불만 불평만 하고 있고 또 목사님들은 다 자리나 돈만 아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족한 불신앙의 요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구원을 줬다는 정말로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너무 그걸 쉽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실력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틀린 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고 계속 폭발적으로 TV, MBC TV에 나왔는데요. 그 후로 두세 배 부흥했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심지어 어떤 전략을 하냐면 연애 전략을 씁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도 와야 되는데 5년 6년 동안 그 교제를 하는데 신천지예요. 목적은 사귀고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훈남이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신자였는데 임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천지의 활동에도 좋으니까 우리 결혼만 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길 당신이 신천지로 안 오면 자기야 신천지로 안 오면 우리는 애기 치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를 가진 일반적인 그 신천지의 어떤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종이에요. 전혀 다른 인종이에요. 이 대한민국 안에 이상한 종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절대 통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교리가 세뇌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14만 4천에 전도 많이 하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증거장막성전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그 신천지 빠졌으니까 부모님이나 엄마 아빠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빠져나가지 않는 그들의 그 교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너가 구원 신천지에 들어가면 가족이 다 너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더라도 나는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핍박받아도 신천지에 남아있겠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 거짓말로 교회에 침투하거든요. 추수꾼으로.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위 있죠. 거기에 알곡 있고 쭉정이가 있고 돌잡아 있는데 여기 안에 신천지가 될 그들이 말하는 알곡이 누구냐면 신천지에 올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불평이 있는 사람,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고 여기 앞에 있는 디귿자로 여기에 있는 사람은 터치하지 말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바꾸는 사람이 신으니까 안 건드립니다. 신천지가.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예, 근데 항상 앞으로는 앞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전략을 바꿔요. 처음에 말하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신천지가 열심히 목사님을 섬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새는 목사님을 새시가족이 너무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면 안 되니까 오랫동안 그냥 천천히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10년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무서운 이제까지 없었던 전략을 신천지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에 5만에서 지금 20만으로 늘었어요. 교회는 위기고 전혀 전도가 우리는 전도 이야기하면서 전도가 안 되는 이 마당에 신천지는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숫자가 신학원 이런 졸업하는 숫자가 과거에는 5천 명씩인데 지금 몇 년 전에는 졸업한 1년에 졸업한 숫자가 15,000명, 2만 명씩 졸업해요. 그 교육을 다 받으면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신학원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졸업한 숫자 그렇게 졸업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를 말씀드리냐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이란적인 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세요. 이 책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복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이 책은 너무 어려운 책, 너무 힘든 책,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책 그렇게 하잖아요. 읽어도 별로 필요 없는 책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왜 넘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리고 교단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 같은 교단의 목사님도 다 틀리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요한 한기총에 속한 기존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 콧방귀 끼면서 웃기지 않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한기총의 목사들은 그렇게 영상을 틀어주고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다. 이걸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니까요. 그런 게 맞아요. 제대로 해석하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한기총에 속하는 장로교에서 특히 속하는 목사님들이 안 해요.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와서 평신도들에게 요한계시록 알아요? 몰라요. 해석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산종호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백마 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생말이 뭔지 아세요? 예? 붉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증거 장막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실력에서 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제 20장에 나오거든요. 왕국. 그럼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있는 것입니까?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의견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 안에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사단이 잠시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한 말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천년 왕국이 운동이 돼 사단이 무적행에서 나올 수 있느냐. 반드시 잠시 놓이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요, 상징, 특히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성이 있어요. 7, 12, 24, 144. 666 모두 다 영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면 천년도 상징성이 있어요. 천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긴 시간이에요. 긴 천이라는 거.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게 구약의 12 곱하기 신약의 12 곱하기 천이라는 가장 영원한 숫자 곱해서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데, 신천지가 처음 말할 때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 그랬어요.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요? 그 뒤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우리 큰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제사장 되는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돼야지만이 되고,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흰무리다. 이렇게 교리를 또 바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요, 과거의 세종대왕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안 해요. 천년왕국이 돼요. 근데 사단이 놓여야 안 돼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정의 삶, 그리고 나라와 국가의 삶. 여러분, 6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일곱 재앙,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재앙이 일곱 인이 떼어진 계속 재앙이 와요. 계속 무지가 와요. 일곱 재앙이 끝난 줄 알았더니 새로 일곱 나팔 재앙이 또 오네. 그러잖아요. 또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럼 그게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대접의 재앙이 오네. 우리 인생이 그런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재앙과 재앙 계속 새롭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20장이면 천년왕국과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그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고, 그럼 천년왕국 임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많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는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오전에 예배드리면 주일학교 제가 이렇게 갔더니, 아, 요새 시험, 굉장히 너 내년에 중학생이네. 그럼 중학교 가면 더 중학생 되면 좋겠네. 막 이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도 공부하는 거 힘든데 중학교 가면은, 학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시험, 그게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이야. 6학년까지 여섯 인을 뗐어. 근데 6년 동안 또 뛰어야 돼. 대학교 가면. 취업을 위해서 또 해야 된다니까요. 그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전쟁, 임진왜란 끝나고 그러니까 뭐 또 일제시대. 그때 보세요. 6.25, 그 다음에 일제시대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 그 재앙이 있어요. 6.25, 그거 끝나는 줄 알았더니 6.25가 있었잖아요. 그거 끝났더니 또 독재 정권 때문에, 민주화 때문에, 최루탄. 그때 상황에 보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때 재앙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대시대마다 모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말세지말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해서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하고 은혜 받을 때가 있지만은 사탄이 자주 놓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년 왕국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리고 뭐냐면 무슨 전천년 왕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이 다양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그건 뭐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현하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죠. 예.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20장에 나오고 반드시 사탄이 놓이고 그 다음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2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은혜 받고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같아, 천국 같아. 그런데 또 시험거리와 문제가 여러분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그 천국 영국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기에 다 우리의 모든 축복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론적으로 한국 지금 교회는요, 아주 위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큰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올무에 빠져 있어요. 위기와 올무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부흥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를 몰라요. 교회들은 미자립이고 개인은 응답을 못 받는 무응답의 올무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이 영적인 문제의 올무에 빠져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과 보면 교권, 이 교단이 교단의 교권의 올무에 빠져 있고요. 경제의 평신도들은 올무에 빠져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이단의 올무에 빠져 있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아예 거기에 올무 아니라 벽,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참 진리의 밧줄을, 복음의 밧줄을, 사다리를 내려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무에 묶여져 있는 우리 교단의 변호사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 카톡 여기 쓰잖아요. 이렇게 거기 뭐라고 쓰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쓰셨어요. 많은 사람이 묶여져 있고 당신도 묶여져 있고 여러분 그런 올무들이 복음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 완전히 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방이 돼야 돼요. 네. 올무 중에 올무가 이 이단의 올무고 신천지의 올무예요.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권이라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올무에 묶여져 있다니까요.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교회에 많은 설교는 있지만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운동을 일어나지 않고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냥 복음만 듣고 이러고 아 맞아 그럼 저 말이 맞아 그렇게만 있지 말고 정말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고 현장에서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러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잠깐 가다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저희 조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삼촌 이번에 그 다락방 집회 하는데 언제 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걔가 훈련도 별로 안 받고 우리 누님도 걔 되게 뺀질뺀질하고 고아원 원장이지만 근데 제가 웬일이지? 그래서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사도하라 목사가 12년 동안 있는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던지. 근데 거기서 대학원 다니고 로터렉트 장학금 받고 한 달에 140만원까지 도움받고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 할머니 고향이기 때문에요. 도지사 거기 높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밥 사주고 우리 조카 만나서 밥 먹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뭐가 너무 힘든 뭐가 힘드니? 힘들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지도자들이 불교 지도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한국에서 그런데 불교 지도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요. 우리 조카에게 밥 사주고 오면서 통역해 주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신사를 통역하고 있더래.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괜찮은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약하니까. 근데 더 큰 갈등이 뭐냐면 이번에 도지사하고 팀을 짜고 거기에 최고 가는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목포에 있는 그 고아원에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 바로 뒤에 그 유달산 뒤에 보면 오래된 불상이 있거든요. 그 불상에 대해서 한번 방문하는 코스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좋은 그 복지 재단 그걸 설명하면 좋은데 뒤에 가가지고 그 불상 통역을 해야 될걸 생각하니까 눌린 데다 한 번 더 눌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SOS를 친 거죠. 가서 전도 현장도 보이고 다시 메시지 정리하고 다 말하면서 해답까지였죠. 너 거기 유달산 거기 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본어 학원 다닐 때 내가 들었는데 그 일본어 학원 선생님이 일본에서 손님 오시면 목포 시청에서 부르면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통역해주는 전문 통역인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는 여기만 통 좋은 것만 통역하고 그런데 통역은 그 시청에서 말을 해가지고 그 부탁을 해서 통역하도록 해라. 답을 줬죠. 그러니까 해방.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정말 화난 시간부터라 이 올무에 여러 가지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정말 답을 얻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가족부터 형제부터 사촌부터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증인으로. 왜 어려웠을 때 불렀겠어요, 삼촌을. 왜냐하면 보았으니까. 전도는 그거잖아요. 문제 생기면 연락하고. 여러분, 저분한테 말하면 답을 얻을 것 같은 거.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단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들. 아까 전저 설명을 드렸지만, 이단과 신천지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악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기존 신자를 난도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어떤 그 강의를 보니까 2시간 반짜리 강의가 있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보니까 8시간 강의지. 8시간도 다 들었어요. 보니까 60시간 강의가 있어요. 그것도 계속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90시간 강의가 있어요. 다 들었어요. 비로 다 돌아가면서. 우리 원한이 그 집사님이 알려준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정말로 90몇 시간 했는데 너무너무 내용을 잘 해놨어요. 근데 뭐냐면 그분이 이제 그래서 좀 돌아가셨어요. 여러 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강의나 내용은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미국까지 공부해서 내용이 굉장히 깊고 좋아요. 좋은데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깊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중에 교인들이 싹 나가버렸다고. 너무 깊게 하니까. 복음 없이 은혜를 안 받고 그냥 신학적으로만 강의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또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했더라고요. 하나하나를 좀.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편협적인 부분도. 그래서 다른 부분을 보완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요한계시록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여러분 조금만 노력과 시간을 정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대예요. 시간을 여러분 그런데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정말로 여러분이 준비되어가지고 이단들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는 준비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신천지가요 1980년도 중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서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전도 전략이 몰약 전도예요. 몰약 전도. 몰약 전도는 거짓말 전도예요. 그들은 한 사람을 전도할 때요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다 달리해요. 예를 들자면 커피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누가 맞아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사님 너무 성경 말씀을 잘 알아 오늘 이렇게 만나려고 한 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번만 만날래?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커피숍에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빛이 나네요? 근데 빛이 세 개네요? 왜 이러지? 한 분이 더우시는가 보지? 그러면 지나가요. 그게 신천지예요. 역할 분담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아줌마들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네. 이렇게 여러분 장난스럽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이. 그 사람 주변에 뭘 좋아하는지 누가 친한지 어떻게 다 하는 거예요. 예, 네. 다 해요. 심지어 목회자들은 위행까지 다 해서 약점을 다 잡아놔요. 그래서 약점 붙잡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들이 말해요. 뛰어난 연기력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 뛰어난 연기력으로. 신천지 아 들키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내가 신천지라고. 막 그러다 진짜 들키잖아요. 아, 내가 그래 조금 이따 만나.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신천지는 나빠. 그 진짜 나쁘다. 진짜 이단이더라. 그런데 조금 우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내가 그냥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교리로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교리를 깨부셔야지만이 신천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 틀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린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순간 다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아, 이런 무서운 존재라는 걸만 알고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 나면 다시 보시고 똑바로 보시고 구체적으로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말하면 세대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무슨 교리가 있냐면 그 배도 멸망 그리고 구원자 이 교리가 있어요. 배도 멸망 구원자. 이것을 구약 모세부터 신약까지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이 그 창조서 됐잖아요. 아담이 배도했어. 그러니까 멸망했어. 그래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가 또 배도를 했어. 구원자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배도하고 멸망을 했어. 또 구원자를 보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도를 했어. 그러니까 구원자를 다시 보낸 이긴 자, 그 사람을 보냈어.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배도했어. 그래서 이만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983년도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구원자잖아. 그러면 맞아. 맞아. 구원자였어. 였었었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는 시대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1983년인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었어. 근데 그 후로는 이만희가 선지자요, 예언자요, 구원자요, 참 목자요,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으로 영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그 영이 이만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만이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이만희에게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해서 영이 들어가야지. 자 그리고 모든 14만 4천 명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해가지고 모든 그 신천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가요. 순교당한 영이. 근데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이만이 자기한테는 예수 영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 틀린데 탁탁탁탁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순진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깨야 되냐면요. 딱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했다. 거에 대해서. 신천지가 이거 보면은요. 기절초풍하고 쓰러지려고 그래요. 신천지들이.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36절부터 24장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이에요. 너에게 평상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을 다 잠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뿅 나타나신 거예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8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완전 부활체, 영생체. 그런 새로운 부활체시에요. 그런데 육이에요. 살과 뼈가 있는 육이에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거예요. 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정확하게 찝어서 신천지의 교리를 깨야 돼요. 성경적으로.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간중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신천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우리가 알면 쉽게 깰 수 있다. 그들은 무식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망가요. 정확히 몇 개만 알면. 그걸 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사악한 이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본론으로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요. 1장은 사도 요한이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누구의 계시라고 시작이 되는지 보세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딱 거기까지.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계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계시는요. 언어적인 계시가 있고 환상 계시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계시가 저기 있어요. 하나님은 환상 계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의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2장 3장 요한 아시아 일곱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환상 계시와 언어 계시를 같이 받으셨죠. 성경의 감동으로. 그 후로 대부분의 마지막 부분까지 22장까지는 뭐냐면 환상 계시를 봤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말이 막 지나가다니고 그리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말세에만 있을 일을 기록한 걸까요? 어떤 분은 말세 지말에 있을 내용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모든 세대 말세까지를 위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와 시대시대마다 그리고 말세의 지말에. 그런데 여러분 말할 때 말세가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이 해석을 잘 안 해줘서 많이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의 때부터 마지막 오시기 전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 말세란 말이 좀 약간 설명이 틀렸어요. 그거 뭐냐면 하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반기는 어디예요? 아담부터 2000년 동안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전반기 2000년. 그 다음에 중반기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까지 중반기.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정반기. 말세라고 말하면 안 되고 말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중반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니 뭐라고 말세라고 그러는데 너무 길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말세가 2000년이니 얼마나 길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가 주님이 모든 걸 봤을 때 굉장히 끝이 가까워요. 그게 100년일지 200년일지 500년일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끝에 와 있다는 것을 마라나타 끝에 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보세요.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 안에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득 차 있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우리는 그 어렵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제가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어려운 단어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 답이 돼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려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만이? 5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를 상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예요? 야, 이렇게 누구예요?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해보세요. 누구셔요? 예.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찌른 자도 볼 것인데 이분이 누구세요? 어려워요? 예, 안 어려워요. 예, 쉬워요. 13절을 보세요.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가슴에 금띠는 누가 차나? 왕이 차잖아요. 인자 같은 하나님인데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분이 누구세요? 거룩하시고 긴 옷은 거르고 뜻하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털 같고 이 하얀 털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예. 15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을 제발 찾아서 좀 질문 좀 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우리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저분들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신천지에 여러분 제가 제 교육식에서 파송할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그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구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반대로. 저의 꿈입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래요. 우리를 분난 단련한 것은 우리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진리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16절.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의 좌우에는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일곱 사자들과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거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비치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분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1장 한 절만 이렇게 시간 내서 봤는데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이만이 그런 것을 준질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 못해서 다른 이름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몇 가지 메시지만 복음적인 요절만 딱 암송하고 있으면 지옥 안 갈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6장에서 그래서 16장까지의 내용이 16장 내지 많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게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 되어서 우리 새 천년왕국 그렇게 누리면 지금부터 천년왕국을 누린다니까요. 지금부터 모든 문제 해결돼요. 아 모든 문제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에 오시면 그의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오늘부터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알았는데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양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지금 부적행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의 역사할 때 그 천년 왕국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초대교인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의 흐름에 계속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저는 목사지만 시간 난 대로 계속 말씀 듣고 이런 거 그러잖아요. 목사가 그런데도 부족한 게 많은데 하물며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숫자가 있어요. 숫자. 숫자를 잘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 사자니 뭐 그 말이니 기타 등등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숫자와 상징을 잘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400몇 구절 되거든요. 근데 300절 이상이 구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중에 또 절반이 신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그중에 또 많은 부분은 요한 계시록 자체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제가 말해요. 일곱 별이 무슨 뜻이에요? 일곱 별? 모르겠죠?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부분 어려울까봐 자체적으로 해석이 나와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어려워요? 쉬워요? 문제 바로 뒤에 답이 있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자,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7일. 숫자는 상징성이라고 했어요. 7은 뭐냐면,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있는 그리고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곱 교회를 선택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죠. 첫 번째, 참사랑교회? 예, 네, 참사랑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두 번째, 명성교회? 아니, 그,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명성교회 알잖아요. 일곱 교회를 하죠. 그러면 그 어느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꾸지람만 있고 어떤 건 칭찬 꾸지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때 당시 아시아에 다양한 교회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를 해서 역사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그런 장단점과 문제점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걸 보고 회개하고 갱신 해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곱 영은 무엇을 말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7은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거죠. 일곱 눈, 일곱 영. 그런 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24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지파. 그래서 합쳐서 24. 거기다 천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 뭐냐면 12, 144규빗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이즈를 144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청량을 하니 144라. 그러면 12 곱하기 12. 그건 뭐냐면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면 쉽고. 또 이 짐승은 부정적인 상징성은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나 천사를 이야기하거나 긍정적인 상징이 있고 마귀, 사탄. 야, 여러분, 12장에 보면 용, 뱀, 옛, 어렵지 않아요. 옛, 뱀, 곧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옛, 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뱀으로 상징하고 옛, 뱀, 곧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니, 하늘에서는 놓은 새 예루살렘이 문이 몇 개 있어요? 문이, 12개의 문이 뭘로 돼 있죠? 진주. 12 진주문. 그러면, 12개라는 걸 뭐라고, 뭘 상징하고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들, 선택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구냐, 12문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12개 있다는 거예요. 왜 진주문이에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많은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안에서. 그 조개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훈련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아닙니다. 결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 여러분,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단. 신천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면 별게 아니지만 모르면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는데 제가 신천지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로 구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고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가정 깨지고 개인 깨지고 다 깨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린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족 친인척이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정말로 요한계시력이 누려질 때까지 여러분이 요한계시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기회,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완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서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니 잘 준비되어서 이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